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교회를 좀 오래 출석하신 분들이나 또 성경 말씀을 좀 자주 접한 분들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어마무시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큰 충격 없이 읽을 수 있는지 모르겠고 또 많은 설교를 들었을 테이니 또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귀중한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아마 이런 기본적인 어떤 신앙적인 교훈으로 이 메시지를, 이 본문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좀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가 오래 안 됐다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이 아직 그렇게 익숙지 않은 분들에게 이 본문이 좀 비교적 이렇게 초장에 처음으로 읽혀지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아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되게 좀 혼란스럽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뭐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미국에도 많고 유럽에도 많고 한국에도 많은데 특별히 그 무신론자들이 성경을 좀 이렇게 공격하면서 사용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3대 종교죠.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다 공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모든 경전 속에 이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한 하나님인가. 마치 나치 시대에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 또 당연히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야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러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살해했던 이런 예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굉장히 비하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제가 좀 이렇게 상황을 지금 좀 전개를 해봤는데요. 제가 일단 이렇게 한번 시작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사실 창세기 22장을 갖고 설교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면서 뭐 좀 미리 앞서서 얘기하자면 저는 이 본문을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미 성취된 어떤 그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구원, 이 성취된 구원, 이 구원의 관점에서 구약을 읽어 나가는,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읽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본문 자체를 가지고 좀 힘들었던 기억이 항상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서 만족치 않았던 이 본문을 보는 관점이 과연 뭐가 타당한가? 항상 이렇게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헌신을 강조하기도 하고 이제 그리스도 사건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아마 그동안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것보다는 조금 한 단계 더 나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고민이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제 결론은 뭐냐면 이 본문 사건을 그저 한 사람의 어떤 신앙적 순종 또는 믿음의 사건으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걸 단순히 어떤 사람의 헌신의 스토리로,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좀 일반화되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본문을 옳게 보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얘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드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본문이 아마 그 중요한 근거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서원하는 부모들도 계시고 제가 아는 대로 이제 저희 교회에 계신 교우들 중에는 어린 시절에 부모가 자기를 이렇게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서원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자기가 해야 하는데 마치 도망 나오듯이 이제 그 상황에서 자기가 도주해서 부모가 헌신한 것을 자기가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죄책감과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딴 길로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풍랑이 일어날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속에 내 부모의 헌신을 내가 따르지 않았다. 부모들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죠. 자녀가 어떨 때는 태어나기도 전에, 어떨 때는 아주 어린 시절에 부모 입장에서 그들의 헌신, 어떤 하나님을 향한 순종,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자녀, 그 아들을 주님을 위하여 평생 사역자로 내놓는다. 굉장히 아주 많이 들어본 패러다임이죠.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마음에 대단한 헌신을 한 것 같은, 뭔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좀 갖게 되는데, 과연 오늘 본문이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시키는 그런 이유로, 그런 목적으로 지금 사용돼야 될 것인가? 이걸 좀 그냥 있는 그대로 굉장히 이렇게 좀 센 걸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설은 걸로 보면, 그러니까 스토리를 미화시키지 않고, 사실 이삭이라는 어린, 아주 어리지도 않았을 텐데 이삭이라는 아들을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올려놓고 화가가 이걸 그리기도 했죠. 아브라함이 이 칼을 빼들고 그 아들을 향하여 내려 찍으려고 하는 이러한 장면이 그게 과연 어떤 장면인가, 이것이 어떤 조화인가라고 했을 때 헌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어떤 비장함과 어떤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는 이게 좀 그려질 수도 있겠지만, 또 이삭을 생각하면 말이죠, 이건 엄청난 폭력이잖아요. 뭐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이처럼 일방적으로, 아들과 상의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죠? 일방적으로 묶어놓고 칼로 내려 찍는 것이 헌신이라면 과연 이게 어떻게 이걸 읽어야 될 것인가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몇 가지의 중요한 클루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앞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이제 재난경보가 울리지 않습니까? 요새 최근에 와서 재난경보가 전화로 많이 소리가 이렇게 울리죠. 근데 재난경보가 울릴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난이 있기 때문에 울리기도 하고요. 한 번은 테스트하러 울릴 때가 있습니다. 방송국들이 가끔 테스트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서 This is only a test. This is only a test.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재난 그 소리가 뚜뚜 하면서 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 창세기 22장을 딱 열고 보는 순간에 첫 번째 첫 장에 아주 제일 앞부분에 초장에 이렇게 쓰는 거죠. This is only a test. 그러니까 이것이 시험이었다면 절대로 끝까지 이행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좀 안도하고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클루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훨씬 더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됐지만, 이제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가나안 이 땅에서 말이죠.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한 이방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상이죠. 우상에게 헌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들을 불로 태워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미워하는가, 아주 그냥 지극히 미워한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너희 자녀를 몰렉에게 이렇게 드리지 마라. 몰렉에게 이렇게 제사하지 마라. 가나안 백성들이 결국은 쫓겨나고 가나안에서 저들이 멸망당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아주 아주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도 근데 자꾸 이걸 답습합니다. 그래서 힌놈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저들도 저들의 자녀를 불로 태워 어떤 이방에게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방 어떤 신, 자기들이 지금 막 격앙돼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전쟁에서는 좀 이겨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위기는 좀 극복해야 되겠다. 아 이러면 자식을 불로 태워드리고 이걸 제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흩는 것, 흩어버리는 것, 결국은 유배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부터 유배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악한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써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에 나오는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요구 또는 순종이 절대로 일반화 또는 이것이 정상적이다라고 생각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걸 가지고 폭력적으로 이상한 순종을 요구한다든지, 네? 특별히 요새 막 앞뒤좌우 구별 못하는 이상한 지도자들이 자기 권위만 가지고 종교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억만해서 그들을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도록 막 압제하고 그것도 순종이다, 무조건 순종해라. 마치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어떤 내용인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별히 이 본문을 그렇게 트위스트 쓰지 마라.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되고 그 결과 더 깊고 위대한 교훈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그냥 일반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 일반 종교인 중에 하나로, 결국 아브라함의 순종이 우리에게 하나의 그냥 좋은 모델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가?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모세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모세. 근데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모세만큼이나 위대한, 모세처럼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선지자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잘 못 들어봤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근데 선지자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의 선지자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시대에 아주 독보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그 사건인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이제 데리고 갔잖아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거의 나오는데 7절에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3장으로 한번 가면 이제 이건 오늘 말씀 오늘 우리 묵상 말씀인데 이제 사라가 그 생을 다한 후에 히위 사람들 이 헷족속 사람들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할 땅을 이렇게 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6절에 볼까요? 6절에 보니까 헷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예요. 그 사람들 사이에. 이거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해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표적인 장면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하여 이제 천사들을 그로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여러분이 읽었죠? 아브라함과 이 일에 대해서 상의합니다. 물론 이제 뭐 상의라기보다는 일종의 통보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멸망시킬 것이다. 그들의 악이 완전히 하늘에 닿았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마치 친구처럼 face to face.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50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었다면 악인들과 함께 그들을 다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10명만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굉장히 선지자적인 그러한 디스커션을 하나님과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면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겠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이제 키를 하나 드린다면 저는 이것을 선지적 드라마로 봐야 되겠다. 선지적 드라마, 프로페틱 드라마로. 그러니까 이 사건이 하나의 정상적인 패러다임인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아이들을 바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의 순종이 아니에요. 이런 순종보다 다른 순종 하나님께 사라질 거야 아마. 근데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의 선지적 드라마로 이 사건을 지금 엮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음란한 사람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죠? 부부가 정절을 지키고 거룩한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서 음란한 아이들을 낳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멜이라고 아주 이상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여자가 이상해요. 결혼을 했는데 자꾸 나가서 애를 뱉어서 들어와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음란한 아이를. 호세아 아이가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두 아들과 한 딸을 낳는데 이름이 이상해요. 제즈리엘. 뭐죠? 내가 갖다 버리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내 백성이 아니다. 뭐야? 내가 낳은 애가 아니다. 내 것 아니다. 이상한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얘기인 거죠. 호세아 3장에 보면은 이 여인이 그 이후에도 집을 떠나 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종이 돼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여서 그 여인을 다시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대속값을 치르고 리딤, 다시 사서 그를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이처럼 음란한 이스라엘을, 이처럼 곁길로 가고 있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처럼 끝까지 그들을 개유하시는, 마치 데이트할 때 남자가 여자를 꼬시는 것처럼 광야로 끌고 가서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이런 스토리를 이어나가시기 위하여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에는 이런 참 어려운 드라마를 실제로 살아내도록 하셨다. 이건 절대로 일반화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호세아에게 주신 선지적 명령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에스겔 4장에 보면 인분에다가, 사람 변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그걸로 떡을 구워 먹으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음식에 대해서 정결함을 따지는 사람들입니까? 음식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얘기를 듣더니 펄쩍 뜹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더러운 것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죠.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셨을까? 그리고 결국 에스겔이 뭐 나름 똑같진 않았지만 이제 그 다른 방법이지만 여전히 그런 모습을 드라마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고난 속에 처할 것인지, 저들의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닥칠 것인지를 예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건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21장에 봐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요.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좀 이 가정 안에 불화 사건이 있죠. 거기에 하갈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첩 얘기가 나오고, 그 첩을 통하여 낳은 그 아들이죠. 첫 아들 이스마엘 얘기가 나오죠. 결국은 이스마엘이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좀 이렇게 조롱하는 이런 이제 스토리가 나오고, 그것을 보다 못한 사라가 하갈을 내쫓아라, 이스마엘 내쫓아라. 아브라함이 지극히 고민하죠.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이걸 광야로 내보내느냐. 그때 하나님이 내보내랍니다. 그들을 내쫓아라. 내가 그들 책임지겠다 하시지만, 그러나 일단 내보내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우리 입장에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어렵죠, 여러분. 근데 이것도 일반적으로 아무렇게나 적용해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속상하면 다 쫓아내면 안 돼요. 내보내라. 여러분 소그룹에서도 내보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막 이걸 쓰면 안 돼요. 네. 그럼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에 이것을 하나의 리뎀션 드라마로, 하나의 선지적 드라마로, 프로페틱 드라마로 사용합니다. 결국 하갈은 누구냐? 하갈은 이 땅에 속한 예루살렘이요. 시내산이다. 즉 율법과 육체에 속한 것이다. 이스마엘은 뭐냐? 육체의 아들이다. 그러면 사라는 뭐냐?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약속의 어머니다. 이삭은 뭐냐? 약속의 아들이다. 이스마엘은 종이고 이삭은 자주자고 자유인이고.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갈라디아 4장 30절.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들은 하갈이나 이스마엘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라와 이삭에게 속한 믿음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율법과 육체의 종이 되어 살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 21장이 하나의 선지적 드라마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적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러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과연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속내가 과연 뭐냐? 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그냥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아, 이 창세기 22장에 마치 창세기 3장에 갑작스럽게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어떤 그런 격투를 이야기하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사건이 등장했던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처음 전한 복음이다, 첫 복음이다, 프로토 가스펠이라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22장에도 그러한 형태의 복음 선포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퉁 하고 이 가스펠 일종의 선언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부드럽게 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여인의 후손 얘기, 갑자기 뱀의 후손 얘기. 느닷없어요, 좀. 근데 그러한 메시지가 삽입된 걸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생각이 나는 거죠. 자, 제단을 쌓고 짐승을 바치는 것은 이미 아벨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것은 일단 아들을 드린다고 하는 굉장히 새로운 이슈가 여기 등장을 하는 뿐만 아니라 이 아들 문제에 대해서도 장자 문제라든지 독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오경의 그러니까 율법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소유를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하시고 그것을 속량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 사실상 있거든요. 자, 거기까지는 제가 안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스토리를 통해서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는 뭐냐면 대속의 스토리입니다. 대신 당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 뭐 여기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불도 있고 도대체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답은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삭이 올라갔지만 그러나 그 이삭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숫양이 올라가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대속적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처음 거의 뭐 이렇게 아주 그냥 꽝 하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음악으로 생각해도 잔잔하게 가다 갑자기 여기서 그냥 뭐 대단한 팀 막 치면서 뭔가 이렇게 막 와 고조되는 그런 느낌을 팍 갖다 주는 거예요. 여기 뭔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굉장히 신비하게 그러나 아주 심각하게 담겨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이것도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다는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과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언제 기록됐다는 걸 우리가 나름 생각 안 하면 이거 쉽지 않아요. 창세기는 사실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인데 어떻게 이 창세기에 이 모리아라고 하는 지명에 대해서 이와 같이 분명하게 짚어주는가? 도대체 이 모리아가 뭔데? 나중에 보면 모리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이게 아주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에 내가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이 장소가 굉장히 많이 이게 강조돼요. 3절에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4절에도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바라보았다. 예. 네. 그, 계속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그죠? 이곳, 저곳, 하나님이 번제하라고 보내신 곳.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모리아 산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14절에 여호와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산.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갑자기 중요한 이미지를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여기에 딱 던져진 거죠. 처음에 이 창세기만 갖고 읽을 때는 이게 뭔가 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 중요하기에 이곳 모리아 산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이 도대체 어디야? 근데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실 그곳에서 경배하라.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개념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창세기만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도대체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데 이 모리아산 자꾸 그러느냐.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성경과 성경을 연결해서 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역대하 3장으로 가보세요. 뭐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 이미 여러분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구약성경 쭉 앞으로 갑니다. 예, 뒤로 가는 거죠. 658페이지. 예, 658페이지. 역대하 3장. 1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내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이 한 구절에 모리아산의 그 이후에 나타나는 중요성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모리아산이 어디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이다. 모리아산이 어디냐? 다윗의 그 왕의 어떤 그 임기 말기에 왕으로서 이제 마지막 40년을 이제 다스렸는데 마지막에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후에 뭔가 마음에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이 일어났어요. 사탄이 준 충동인데 내가 얼마나 부강한 왕인가 이걸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군인들 숫자를 계수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안 좋아하셨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계수하라고 할 때가 있지만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좀 과시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하게 질책하시죠. 그래서 이 재앙이 임합니다. 재앙이 여러 가지 그 어떤 이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다윗이 선택하잖아요. 그게 바로 역병이 나는 거죠. 말 그대로 염병이 도는 거예요. 예, 오늘날 무슨 이런 그 신종 바이러스처럼 갑자기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수만 명이 죽어요. 근데 이제 그 중요한 장면이죠. 마지막에 3일이 되던 해에 이 죽음의 사자가 앞에 보이는데 그 죽음의 사자가 서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죠. 다윗이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에 제단을 쌓고 여기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기 바로 오르난 아라우나라고도 하는 똑같은 이제 사람인데 이름이 다르게 나오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곳에 내가 제단을 쌓겠다. 오르난에게 이 땅을 내게 좀 팔아라. 그러니까 오르난이 얘기하죠. 아유, 당신이 우리의 왕인데 사용하십시오. 그대로 가지십시오. 그때 다윗이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나에게 아무런 그 커스트가 없는 나에게 대가 지불이 안 된 것 거저 받는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땅을 값을 치르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다 제단을 쌓잖아요. 바로 그 현장에서 염병이 멈춰집니다. 이게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는 곳, 죄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 앞에 대속되는 곳, 바로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모리아산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신약성경에 보면 복음서가 4개가 나오는데 4개의 복음서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가 조금씩 달라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드라마타에 사는 방법이 좀 다른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요, 너무 심플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아니죠. 자기가 성장한 이 나사렛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아주 한 원 디렉션, 원웨이로 쭉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때 굉장히 강조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얼굴을 곧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 왜? 그곳에서 자기 자신이 희생의 제물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바로 그 모리아 땅, 그 모리아 산지,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 위에 올림 받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불로 태임을 당하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once for all, 단번에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이 사건.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을 창세기 22장에 이미 어떤 선지적인 드라마로 포인트 아웃 해주시고 어떠한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처럼 그려주시는 것. 창세기 22장은 굉장히 어메이징한 미닝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헌신을 보여주신다기보다도 여기 중요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것은 만세전에 택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신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자기의 독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성자 이 예수를 이처럼 제물로 드릴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작정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건과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이렇게 오버랩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비슷한 그런 언어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다. 이게 또 요한복음에도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어린 양의 얘기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드러내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자기 자신을 맞춰서 갔습니다. 이것도 그냥 귀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역사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돌아올 거다. 종들에게 여기 5절에 보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들이 물어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 사건을 통하여 뭔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건데 만약의 경우에 이 사건을 통하여 내 아들이 죽임을 당한다면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이 그를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놀랍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믿음의 퀄리티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창세기 22장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와 같은 선지자 아브라함, 그의 하나님의 목적을 믿고 따라가는 그의 행동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자, 22장 12절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런 얘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이삭까지도 나를 위하여 내어주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 마음을 이제야 알겠다. 네 마음이 어떤 건지 내가 알겠다. I know your heart. 왜? 아들까지 독생자까지 내어줬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또 구약을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픽업한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32절을 앞에 요절로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을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면서 여기에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다면 바로 22절에 왔을 때 우린 그걸 읽었어야 되는 거죠. 뭐죠?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 아브라함을 향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의 독자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아노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 구절을 통해서. 결국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출됐구나. 네? 바울의 사도는 너무 당당하게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면 그것이 사실이니까 이렇게 했다면 어찌 그와 함께 그 다른 모든 거라도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이 등장을 하는 거죠. 기독교는요, 맞아요, 종교가 많아요 세상에. 근데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는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시시때때로 공급하시는 분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 네. 하나님 마치 무슨 밴딩머신처럼 내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주시고 말이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내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런 어떤, 나의 필요치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 정도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계신다. 그 정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절대로 아니고.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나사렛 예수 사건. 2000년 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가 왔고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역사적인 인물, 진정한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안에 녹아들어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그가 와서 뭐예요? 끝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불살러 주셨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주심. 자기주심이죠, 사실은. 어떤 부모가 아들을 내주고 자기는 편하겠습니까? 아들을 내주기보다는 자기를 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남남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유일한 아들을,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했다면 What else?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퍼스 하겠는가? 기독교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오늘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아직 우리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겪을 거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고난스럽습니다. 어렵고 힘들고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나.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셨다. 이미 주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가 그 결말이 무엇이겠는가. 절대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셨다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확신이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아니면 우린 기독교인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근데 이게 믿어지면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다. 온전히 내어주셨다. 제가 보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은데, 지금 막 현장에서 그런 고민을 하는, 막 지금 아이가 티네이저가 돼서 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뭐 교회도 잘 안 나오겠다 그러고 막 부모들 마음에 굉장히 아픔을 주고 막 잘못 가는 것 같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다 모든 것을 해결하는 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를 한다면 자녀들에게 자꾸 잘하라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좀 잘하라고, 자꾸만 doing good, doing good 하라고, 자꾸 아이들에게 순종 또는 선행을 강요하는, 그게 잘 올걸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우리 딸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를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자꾸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너희처럼 사랑하신다. 지금은 뭔가 마음이 탁 열리지 않아도 언젠가 이 스토리가 그들의 삶에 그 영혼을 물꼬를 터주는 스토리로 연결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줘야 돼,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너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너는 평생 그 하나님 믿고 가면 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거 주지 않겠니? 이 복음을 끊임없이 가정에서 우리 자신에게 또 이웃에게 전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